저희가 이 세상에 많은 소식을 듣고 또 도전을 받고 책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신문 지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접합니다. 가끔 신문 내용에 바늘구멍처럼 뚫는 것처럼 좁고 좁은 가능성의 문을 나오고 가능성의 벽을 뚫고 합격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는 성공 사례 수기가 종종 실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젊은이가 50대, 100대 1의 치열한 경쟁, 어느 경우에는 1000대, 1500대 1의 그 경쟁을 뚫고 당당히 합격해서 내가 원하는 그 자리, 그 회사, 그 일에 취업해서 꿈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접합니다. 아직도 꿈을 이루지 못한 또한 거기에 상실감과 슬럼프에 빠진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고 그 성공에 대한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의도가 그 기사 인터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성공담을 접하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고 그 일을 했는데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계속 거기에 붙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전에도 탈락된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힘들 것인가. 정말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값지고 멋있고 뛰어나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에 점점 익숙하게 되면은 인간의 참된 목적과 그 의미를 어디에 둬야 될지 참 혼란스럽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인생과 미래를 위해 더 좋은 환경이 갖춰진 그곳을 찾습니다. 나의 기대에 맞는 조건과 상황이 잘 받쳐주기만 하면 꿈을 이루고 아무리 경제에 치열해도 내가 결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내 앞에 가까이 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나름대로 여기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환경, 배경이 성공과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나의 힘과 열정을 다 쏟아부으면 정말 그 일이 성취가 되고 나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성경은 꼭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조건이라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이에요. 어제 좋은 것도 오늘의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그 정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치고 좋은 환경 조건에만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곳에 살든지 최적의 장소와 부른 곳에서도 시시각각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양한 위기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위기나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사람, 신문에만 듣던 그 내용이 나에게 위기로 다가올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들려주는 찬양을 통해서 악령으로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사울의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말씀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맞서 진을 치고 대치하는 가운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는 사울 왕궁에서 일어났고 이제는 전쟁터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다윗은 어떤 면으로 볼 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이 너무도 무모한 싸움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다윗이라는 한 이스라엘 소년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이 이 세상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너무도 허구 맹랑한 소설처럼 들리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인간의 논리로 불가능합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어떠한 문제에도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뇌물로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파도처럼 내 앞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에게 찾아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넘어서야 될 믿음의 도전과 싸움에 대처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나누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나눌 내용은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땅 서해안 지역에 오랜 전부터 터전을 잡아오며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 관계에 있었던 강력한 민족 국가였었어요.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한 민족으로 남아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문화가 발달해서 당시 한국의 3000년 전에는 고조선 시대, 석기시대에서 청동문화로 옮기지는 그 시대에 벌써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군사적으로 월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전쟁을 치르며 피로 얼룩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면은 사무엘도 블레셋, 죄송합니다. 삼손도 블레셋에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연자의 맷돌을 돌리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두 아들을 잃었고 사울왕도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국경 근방을 늘 침공하면서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기를 위해 끊임없이 계속 넘보며 공격을 해옵니다. 본문에는 블레셋 진영에서 나온 최고의 장군 바로 골리앗이 나오는데 그의 키가 여섯 규빗하고 한 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약 2m 60cm 또 한 규빗이 손끝부터 팔목까지니까 뭐 2m 60cm 8, 90cm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 골리앗의 모습이에요. 머리에는 청동 굿, 투구를 쓰고 쇠살로 만든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의 무게만 약 100파운드라고 합니다. 골리앗 앞에는 따로 만든 방패만 들어주는 군인이 있었어요. 골리앗은 소고라는 곳에 나와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큰 소리를 외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나와 결투를 벌이자.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그 이스라엘 대표자를 죽이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한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란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합니다.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것은 아주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말합니다. 아주 패닉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우기도 전에 사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감에 빠져 점점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문화와 강력한 군사를 가진 블레셋 공격을 이스라엘이 무슨 힘으로 당해내겠습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침공과 골리앗의 문제를 육체적인 힘, 눈에 보이는 거대한 그런 대상, 무기의 정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성급한 결정을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속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12절부터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의 공격과 골리앗이 모독하는 그 고함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도 그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의 해석하는 것은 특별했습니다. 그 사건을 영적인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려는 사단의 전략인 것을 그는 인식하고 꿰뚫었어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 세상 문화, 블레셋 앞에 둘러싸는 것 같아요. 골리앗은 세상과 인간이 주는 거대한 힘의 상징입니다. 한 장군과 또 소년이 싸우는 그러한 한 개인 대 개인의 결투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을 골리앗은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자신감을 빼앗고 두렵게 만드는 대적 골리앗이 항상 있어요. 그것은 직장과 사업에서 일어나는 힘든 문제가 골리앗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의 문제, 자녀 문제 혹은 친구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골리앗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장래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여러분을 힘겹게 하고 의욕을 꺾는 골리앗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심적 트라우마, 충격이 여러분에게 골리앗처럼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골리앗처럼 버티고 있는 문제를 피할 수도 없고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내 힘으로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싸우기에는 내 힘이 연약해서 생각만 해도 잊어버리고 싶고 생각만 해도 불안과 두려운 생각만 찾아올 뿐입니다.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울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혈과 육의 싸움을 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승률은 0%입니다. 100점 100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선한 믿음의 싸움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준비와 방법이 따라줘야 돼요. 오늘 함께 두 가지를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힘을 가져야 우리는 여기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골리앗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주관자를 대항하는 영적 세력과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바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조선 땅을 포함한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역사를 보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중세식 군대가 아주 철저하게 훈련된 근대식 군대와 맞붙은 그 전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전투가 아니죠. 사륙이라고 불릴 만큼 처절한 패배를 가져온 전쟁 역사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물론 그 리더들의 문제가 있고 또 전략의 문제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전혀 전쟁에서 쓸모없는 무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같은 경우도 활과 창과 어떻게 조총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군대가 아무리 날카로운 칼과 창으로 무장된다 해도 어떻게 신식 무기로 무장된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영적 전쟁에서도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쓰는 무기와 전략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사단은 항상 자신을 과대포장해서 하나님을 믿어도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다고 조롱하고 철저한 열등감에 휩싸게 만듭니다. 너희 하나님은 뭐해? 기도해도 소용없어. 주님을 따라도 믿음 생활해도 뭐가 도움이 돼? 자포자기하는 그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처럼 사단은 골리앗 같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힘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조건이나 위압감을 주고 공포증 받던 화살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쏘아댈 거예요. 나중에 믿음을 쓰지 못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떨어지게 만드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서 6장 12절 1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를 대항해 싸우는 것입니까?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그러므로 그런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선다는 것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는 그 성도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혈기나 감정이나 육의 힘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100% 사단의 전략에 휘말리는 거예요.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힘, 능력 이 말씀이 계속 세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강건, 비슷한 단어예요. 짧은 구절 안에 세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강한 것이 무엇이에요? 강건이, 힘이,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힘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힘을 가지면 내가 강하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는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비웃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강력한 이 세속사회에 살고 있어요. 20세기에는 가문의 배경, 전통, 문화, 경험 같은 것을 자원, 힘으로 이겼지만 이 세대에는 어떤 것도 너무 보이지 않는 힘을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 무한한 데이터, 새로운 정보,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이기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이 보여주는 멋지고 화려한 문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버려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 앞에 계속 쳐다보면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돈이든 권세든 땅의 인기든 세상의 힘은 한때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다스립니다. 눈에 보기 좋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여기 계신가요? 다 좋아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힘, 세상이 주는 성공, 강한 것과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성령이 주시는 힘과 세상에 주는 힘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았던 힘이 어떤 효력도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힘은 겉에 보기는 대단해 보이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아무리 크고 강해도 그 힘으로 악의 세력과 대항해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 그 힘을 가졌던 그 권력자들이 10년을 넘긴 적이 있어요. 세상에 모든 것을 동원한다 해도 거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 대단히 쓰임받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을 계속 공급받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 힘을 고난과 실패와 역경을 통해서 계속 빼요. 그래야 하나님의 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 뺀 후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힘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세워지는 영적 원리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주는 힘은 없어도 영적인 힘은 반드시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까? 간략하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여러분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누려가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강해야 돼요.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벗어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과 형식, 그의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지만은 믿음의 힘은 없었어요. 말은 있었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주는 갑옷과 투구를 다 벗었어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사울 왕으로부터 받은 완전 무장한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무기가 무엇이에요? 물매와 돌멩이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왜 돌멩이가 다섯 개냐? 뭐 장수가 그 옆에 네 명 있었다. 그래서 설명도 하지만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물매와 돌멩이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임을 알았어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그는 살아왔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골리앗을 반드시 이기하실 것이라는 내적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인격적인 친밀함 속에서는 믿음의 힘이 나타나게 돼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그건 믿음의 힘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고백을 사도바울 하게 됩니다. 그래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고 질병이 있고 한계가 계속 찾아오지만은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하기 때문에 주의 사명을 어떠한 핍박과 모진 고난 가운데서 뚫고 일어설 수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속사람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의 힘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말씀합니다. 내 마음은 연약해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하실 때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러한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됐습니까? 바로 사울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이후부터였어요. 베드로가 그런 영적인 강건함을 받았던 것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의 사건을 받은 이유였고 다윗도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이게 중요하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그게 감동되니라. 그 이후로 다윗의 속사람은 늘 강건함을 유지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은 예외가 없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떠나버릴 때 그렇게 자신감과 확신에 차 있던 능력의 사람이 마른 막대기처럼 무기력한 사람으로 변해드는 것을 성경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에게 악신이 찾아왔어요.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비참하게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이 그에게 다시 임했을 때 힘을 얻어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원수를 갚은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 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기대하십니까? 세상의 힘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데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돼요. 신앙의 정체성, spiritual identity를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골리앗은 키가 거의 3미터가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갑옷, 투구, 갈창, 방패 등으로 무장하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의 모습만 봐도,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두려움과 공포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보았지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웠고 근심하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잊어버려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무익하겠느냐 말씀. 자신을 누구로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쓰임받는 군인으로 본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받지 않은 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넘보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골리앗이 보여주는 위협감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그 신분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만은 바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속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스파이로 들어갔습니다. 10명은 돌아와가지고 그 땅 거주민은 너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크고 아낙 자손들을 봤는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약속을 주시고 함께하는 이 선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땅을 못 들어갈 수 있다고 감히 말하느냐는 거예요. 두 번이나 두려워 말라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고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의 백성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누가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들이죠. 세상을 이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상황,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나를 사용하신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나 기회가 된다.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기원전 586년에 유다 나라가 선지자 전한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유다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똑똑한 사람들 다 포로로 데려와가지고 그들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 지워버리고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으로 주입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람의 이름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벨론 문화에 익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다 파괴하려는 것이었어요. 바벨론 나라로 끌려간 소년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죠. 다니엘은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바벨론 나라 이방 문화에 노출됐지만은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부님을 늘 기억했었어요. 바벨론 왕이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고 세속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정지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바벨론 제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속 사회, 인본주의 문화가 너무도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 영적 포로로 살아가기 쉬운 시대예요. 어떻게 그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게 되면 이 세속 국가의 포로로 드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왜냐?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은 이 세상에 지난날에도 천년 전에도 지금도 계속 진치고 있어요. 왜 공격합니까? 우리가 만만하기 때문이죠. 성도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단 마귀가 다 알고 구름처럼 찾아와요. 삼손이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금방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잡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초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치기 때문이죠. 사울의 갑옷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능력을 가지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의 정체가 무엇이에요? 골리앗이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혈과 육의 싸움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믿음과 기도에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세계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사단이 앞선 골리앗이 세상적인 권세와 인간적인 힘으로 여러분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든 여러분의 생명은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주인 되십니다. 전능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담대히 맞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신 이러한 영적인 담대함이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이 속사람에 늘 강건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